다음 두 번째 시간 믿음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우리 남북으로 나눠주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온 땅을 차지할 정도로 아수르는 막강한 나라로서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나옴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막강한 아수르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악한 세상이지만 그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나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막강한 아수르가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 중에 막강해 보이는 아수르에게 붙어서 그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그 악한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도 있었으며 유다 백성들도 그 악한 일에 또한 동참을 했습니다. 나음 선지자는 악한 아수르는 또한 곧 멸망할 것이니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도 만약 아수르와 함께 악한 일을 하게 된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그 길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악한 일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근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이웃을 도와준다든지 오늘처럼 뭐 장학 대금을 우리가 지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려운 뭐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우리의 보실 때 선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딴 짓을 하거나 또 딴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아주 난해한 말씀으로 또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파괴자가 너를 치러 오고 있다. 성벽을 지키고 길을 잘 살펴라. 내 허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힘을 다해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나음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전체가 니느웨를 멸망을 말하고 있는 말씀인 것만큼 여기 나오는 파괴자를 니느웨를 파괴하러 온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은 너를 파괴하는 자가 올라왔으니 어디 한번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해 보아라. 아무리 그래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조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은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다 보기보다는 아수르의 마지막으로 대항을 벌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죠. 즉 니느웨를 향한 조롱이 아니라 끝까지 아수르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 악한 아수르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소수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격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구절은 기진맥진에 있는 또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약탈자가 와서 여러 곳을 박탈하고 있는데 기도는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의 확신은 점점 약해져서 이제 언제 포기하고 무너지냐만이 남은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끝까지 견뎌라. 약탈자가 올라왔지만 끝까지 산성을 지키고 너의 성벽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라 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그것을 1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로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첫째로 성벽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벽, 즉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마음을 비우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무소유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지만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길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인생 여정과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것이 없는지 또한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인생 여정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감히 버리고 우리는 또한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우리는 잘 살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세상의 유혹거리 있다면 우리는 가감히 그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의 길을 잘 한 것이죠. 셋째는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힘의 근원을 허리라고 말씀합니다. 허리가 약해지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허리는 육체를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킴으로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그 허리를 튼튼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힘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싸워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제와과는 피 터지게 싸워서 제약을 끊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여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듣고 싶은 말은 너는 재기할 수 있다. 딱 그 한마디의 위로입니다.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힘을 내. 하는 그 위로의 한마디입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엉망진창이라도 너는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소망이 담긴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약속과 소망이 없다면 아무도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이 초라한 모습 그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빌빌거리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천국에 과연 있을까?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기는 할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의심들을 또한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 옆에서 더 늦기 전에 고집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부추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것과 하나님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끝낼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좀 포기하더라도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다 품을 수는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119편 1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합니다. 또한 이 두 마음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또한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중요하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기에서 믿음의 판걸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도 좋습니다 하고 인내하고 버티는 사람은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격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아주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훈련이 더 필요한 것이겠죠. 앞으로도 군대에서는 잘못을 하면 완전 군장하고 연병장을 몇 바퀴 돌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 더 필요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더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땐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딱 하루 단위로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며 결국 나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참고 견디다 보면 1년도 버틸 수 있고 10년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겸손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을 다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 그림 묵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길을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줄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이 끝나면 수려하고 또 기쁨을 누리듯이 그 훈련이 끝나길만을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시간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또한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훈련을 하고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그 은혜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훈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편하고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충성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을 더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고 속삭이면서 집요하게 믿음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시끄럽다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또한 끝까지 버팀으로 인해서 회복시킬 것을 믿고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가 우리를 위로하면서 전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버티라고 합니다. 지금 앗수르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끝까지 버텨라. 그들은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괴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 포도나무를 망쳐놓았지만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절 말씀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들이 힘들게 일궈놓았던 것들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었고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 자녀를 말씀하는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도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 또한 망쳐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백성으로 의역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 잘 번역된 것처럼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하지만 이름의 배경에 차이가 있습니다.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또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약속된 자손과 언약된 땅이 주어진 것이죠. 이처럼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이 함께 언급된 창세기 32장과 35장 두 부분에서 야곱이 어려움에 처한 존재를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영광스러운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공고하고 어려움에 처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야곱의 영광을 이스라엘 영광처럼 회복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또한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처럼 회복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이유 또한 그들을 괴롭혔던 앗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곧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3절부터 남 선지자는 그 당시 막강한 성 니느웨가 어떤 식으로 망하고 공격을 당할 것인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나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니느웨가 멸망하는 환상을 본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강대국인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곧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을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네, 니느웨가 멸망한 것이 워낙 고대의 일이고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자료도 거의 없기 때문에 나훔의 예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당시에 이 예언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훔이 붉은색 방패를 들고 주홍색 갑옷을 입은 군대가 니느웨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붉은 방패와 갑옷을 입은 군대라는 것은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붉은색이 상당히 귀했을 뿐만 아니라 어중이 또중이 다 잡혀와서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군복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옷뿐만 아니라 방패까지 붉게 물들인 군대의 존재라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입니다. 3절 가운데 공격력 전차에 씌운 쇠붙이가 번쩍이고 라고 하는 번역은 또한 의역입니다. 원래 문장은 전차에 불붙는 철이 있고 입니다. 그런데 불붙는 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으니까 전차에 불이 붙은 철이 햇빛으로 바다 번쩍이는 것으로 의역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적군이 야간 공격을 하기 위해 전차마다 햇불을 꽂아놓고 또한 그 철이 불붙는 듯이 보였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모양이 햇불 같고 달리는 모습이 번개 같다라는 4절 끝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전차에 꽂혀있던 햇빛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보다 더 어려운 구절은 소나무 창이 그를 머리 위로 흔들린다라는 묘사입니다. 이 구절은 섹스피어의 비극 맥버스를 생각하게 합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맥버스는 버드납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는 예언을 듣습니다.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숲이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숲이 움직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적군이 나뭇가지로 위장하고 오는 모습이 마치 숲이 움직이는 모습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무 창이 그들 머리 위로 흔들린다라는 번역도 의역인데 원문에는 창이라는 말이 없이 소나무가 흔들린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니느웨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소나무로 번역된 이 나무는 잣나무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나무는 침엽수로서 니느웨처럼 더운 나라에는 없는 나무였습니다. 니느웨는 없는 나무로 멸망을 예언하고 있으니 아마도 니느웨성 사람들은 나음의 예언을 듣고 완전히 엉터리라고 비웃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니느웨를 공격하는 군사들이 침엽수 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습격한 것입니다. 나음은 이것을 미리 환상으로 보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은 적군이 니느웨 성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차들이 거리를 내달리고 성 강장에서 이리저리 달린다.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달리는 모습이 번개 같다. 이 구조를 볼 때 니느웨는 밤에 점령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군들이 전차에 햇붓을 꽂아 달리는데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마치 번개가 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이 공격에 대해 니느웨는 5절에 기록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왕이 장교를 부른다. 그들은 쓰러질 듯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태세를 갖춘다. 여기에서 장교란 니느웨 성의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귀족들은 대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어찌나 급한지 귀족들까지 전부 동원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직접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를 한다는 것이죠. 그 공격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와 지금 니느웨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나음이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당할지 상상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음 선지자는 이런 니느웨가 공격을 받아 함락되는 장면을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음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아수르가 무너지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세력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지만 인간의 영광이나 권세는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몇 번씩 반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 같은 나라가 망하는 장면은 그냥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붉은 군대가 얼마나 빨리 쳐들어오고 햇붓을 매단 전차들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소나무가 어떻게 움직이고 니느웨의 귀족들이 얼마나 다급하게 맨발로 뛰어나와 성벽을 방어하는지 슬로우 모션으로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멸망을 당하는구나. 지금 강대국이지만 그 악한 아수르지만 이들 또한 멸망을 당하는구나. 한편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의 나라인 것을 망각하고 도를 넘어 악행을 저지르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조금 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아예 싹쓸이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고 갈 때까지 다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권력을 얻는 것, 돈을 얻는 것,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 보아라. 권력을 주어 보았을 때 그 성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이지만 그 도구를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 행사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데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심판하시고 그들을 또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미리 준비를 또한 시키십니다. 훈련을 시키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군장을 착용하게 하셔서 연병장을 돌리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버림받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훈련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던 당시에는 만세가 끝장난 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죽을 것 같아도 막상 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어려움도 나의 교만을 없애기에는 부족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간을 단축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결국 니느웨는 완전히 함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처참하게 무너져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어 6절 7절에서도 그것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말씀을 보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허물어지고 니느웨 백성들을 사로잡아 끌려갔습니다. 니느웨는 물의 도시였는데 성벽 주변이 운하가 있어서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문이 열려서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 선지를 통해 니느웨 심판을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0년 후 그들의 다음 세대들은 믿음과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여 교만해져서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또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으니 회개 또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나음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물이 고인 욘못의 비유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니느웨는 옛적부터 욘못과 같았으나 이제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사람들이 멈추어라 멈추어라 하고 소리 지르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 욘못이라 물길을 막아 큰 저수지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고 새 나가기만 할 경우에는 자연히 바싹 마른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 11절과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새끼 사자를 키우는 부모 사자의 비유입니다. 이 사자들은 주위에 짐승이 많아서 마음대로 사냥하며 굴에 잔뜩 쌓아놓고 새끼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들이 다 떠나고 나니 더 이상 먹이를 사냥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음이 말한 연못이나 사자굴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연못은 아무리 많은 물이 고여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샘이나 음물은 자체에서 솟아나는 물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 커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물을 가둬둘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연못은 흐르는 물을 막아서 모아두는 곳이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이런 연못처럼 여러 나라의 보물과 소유물들을 한없이 끌어모았습니다. 9절 말씀처럼 은을 빼앗아라, 금을 빼앗아라, 보물이 끝도 없이 많다, 값진 것들이 쌓여있다. 니느웨가 멸망한 후에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 보고 놀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도둑질을 했길래 이렇게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어도 보물이 끝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은 먹잇감이 이미 충분히 있는데도 또 사냥하러 나가는 사자처럼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정상적인 사자는 필요한 양 이상의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다른 짐승을 사냥하지 않죠. 불필요하게 짐승을 많이 죽이면 결국 먹이가 줄어들어서 자신도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단순히 새끼를 먹이려고 사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을 죽이는 게 재미있어서 사냥을 하는 어리석은 사슬처럼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끊임없이 닥탈하여 물질들을 끌어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부강한 아수르 같은 나라를 보면서 혼동을 겪기도 쉽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는 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은 너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도 한번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보자. 아수르도 저렇게 성공해서 잘 사는데 나라고 성공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유혹입니다. 실제로 유다 왕들 중에 아수르와 결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하스와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지만 아하스와 아들 므낫세가 아수르를 쫓아감으로써 유다는 결정적인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을 여호와 앞에 내쫓았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대담하게 유혹했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하면 성공시켜줄게,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부자로 만들어줄게 하고 유혹합니다. 그럴 땐 우리는 그 유혹을 가감히 뿌리쳐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유혹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중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사탄이 말했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저에게는 전혀 시험이 안 되는 말입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되지 않는 것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걸려 넘어질 것 같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니느웨의 참상을 어떠합니까? 10절에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털리고 망하고 폐허가 되었다. 백성들은 공포로 마음이 녹아내리고 무릎이 후들거린다. 사람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다. 니느웨는 그전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남들을 수없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도 같은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그들은 거두게 된 것이죠. 13절을 보십시오. 니느웨야, 내가 너를 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전차들을 불살라 연기와 같이 함께 사라지게 하고 내 젊은 사신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내가 내 먹이를 땅에서 끊으리니 네가 보낸 사신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은 니느웨처럼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길을 가게 되면은 니느웨처럼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에 이스라엘을 삼키고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가 망한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한 자가 성공하고 득세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유혹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이 넘어간다면 그 유혹에 우리도 넘어간다면 우리 또한 그 악한 자의 길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또한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아수르는 멸망하니까 지금 좋아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악한 아수르의 아수르를 붙잡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 악한 세력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며 소멸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멸망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사탄에 미혹되어 자칫 잘못하면 그 악한 세력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면 그들이 세운 악한 개혁에 동참하게 되어 우리 또한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악한 자들은, 악한 세력들은 곧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위로하는 것처럼 그 영광을 누리며 다시 회복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벽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길을 살피고 우리의 허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또한 힘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이죠. 2장 1절과 2절은 앞서 살펴본 1장 15절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아라, 언덕 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유다 백성아, 너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악한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며 우리의 경건 생활을 지키며 하나님께 맹세한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비록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곧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15절은 마치 지금 사라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표현하고 있듯이 악한 자들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그 이스라엘 영광과 회복과 위로를 누리는 자,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